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 중인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젤렌스카 여사와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중대하고 늘어나고 있는 인적 손실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지난 14일 빈니차 시체를 겨냥한 타격으로 어린이 3명이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서 무고한 민간인을 다치게 하고 죽이며 주택, 병원, 학교와 기타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푸틴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 야기한 파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화상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크라이나군은 점령군에게 중대한 보급 손실을 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육군은 점령한 용토를 사수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단계적으로 전진하면서 점령군의 보급을 방해하고 러시아 군 부역자재를 차단해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제 등 장거리 야포에 때맞춘 도착이 전쟁터의 양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우리는 상황을 안정화시켰다며 매우 복잡하고 치열하지만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펠로시 의장이 다음 달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당초 지난 4월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성사될 경우 25년 전 당시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최고위직 미 의원의 방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보도대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는 미국과 중국 관계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타이완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인 미국의 구글사에 211억 루블, 미화 3억 7,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러시아의 방송통신주관부처인 로스콤나조르는 18일 구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수 군사작전과 기타 주제에 대한 금지된 내용물에 대해 접속을 제한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스콤 나조르는 구글이 접속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들에 러시아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짜 보도들과 국민들에게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글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을 체계적인 법 위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적극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시키는 이들에 대해 15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19일 제19차 아시안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내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당초 올해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중국올림픽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위원회와 협력해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집행위는 제19차 아시안게임의 새로운 개막 시기를 최종 발표하기 위해 실무조직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공군의 특수 정찰기들이 최근 한반도와 일본, 동중국해 등에서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미 공군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여전히 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인 이 전투기들은 군산 미 공군기지에 10일간 배치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에 도착한 미 공군 전력은 여러 미한 항공기와 함께 한국에서 비행작전을 펼칠 계획이라며 숙달과 일상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양국 공군의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F-35A가 한국 지상기지에 내려 훈련에 참여한 것은 4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F-35A 한반도 전개와 연합훈련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공군의 특수 정찰기들이 최근 한반도와 일본, 동중국해 등에서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3일 동중국해 상공에 출격했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중국해와 서해를 비행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일본 규슈와 히로시마를 지나 일본 해를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세대뿐인 미국의 코브라볼은 먼 거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 컴뱃센트가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리벳 조인트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이날 오전 서해 인접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 상공을 동서 방향으로 여러 차례 왕복 비행했습니다. 컴뱃센터는 미 공군이 단 두 대만 보유한 기종으로 적의 레이더 점퍼와 방공망을 잡아내고 핵실험 시 전자파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자정찰기 가드레일도 21일 휴전선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가드레일은 이날 오전 8시쯤 오산 미 공군기지를 이륙해 경기 등을 거쳐 북상한 뒤 강원도를 지나 동해까지 날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52H가 지난달 16일 일본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B-52는 이날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된 뒤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미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B-52는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등 최대 32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전투 반경은 공중급여 없이 약 14,000여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앞서 B-52는 지난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에도 일본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공군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여전히 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서 한 달 가까이 대기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최근 자료를 살펴본 결과 B-1B 랜서는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을 비롯해 29일과 26일, 23일자 위성사진에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앤더슨 공군기지를 덮은 구름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최소 한 대에서 많게는 세 대의 B-1B 랜서가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일부 위성사진은 전날까지 B-1B 랜서가 머물던 계류장이 텅 빈 모습을 담고 있어 정기적으로 출격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처음 포착된 건 지난달 3일입니다. 이후 BOA는 지난달 15일자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B-1B 랜서가 당시를 기준으로 약 열흘 넘게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최소 2회 출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최근까지 현지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B-1B 랜서가 언제까지 괌에 머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B-1B 랜서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타이완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방산물자 인도가 효율적이고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타이완은 물론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무기 수출 납품 법안입니다. 법안은 타이완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산물자 이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과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워드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미국의 방산무기 수출 거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물자 전달 상황을 추적하고 인도 지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하는 등 미국의 영내 원활한 무기 수출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특히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에 대한 방위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우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위해 핵심 파트너국들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집단적 안보 협정과 영토 보전,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상 경계선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승인된 모든 방산물자 이전과 관련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완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방산물자 이전 승인 목록을 보고서에 포함했는데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한 방산물자는 총 2,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 중 전달이 완료되지 않은 물자의 경우 완료 예상 일정과 변경 사항 등 추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물자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이전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찾고 동시에 차선책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간 단계의 방위 역량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실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서에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언행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받고 적국들을 두렵게 하며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기 수출 납품 법안은 중국이 공격성을 심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과 영내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방산물자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추적되고 인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우즈라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이 새로 부임한 조태웅 주미 한국 대사를 만나 경제와 인권, 민주주의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1일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를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뒤 상호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날 트위터에 조태용 대사와 여러 공통 관심 사안들에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미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 인권,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약 이행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야 차관을 부임 인사차 만났다며 한미가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이며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있어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상호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직전 제야 차관과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야 차관은 지난 3월 15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권위주의 대응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며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국제 규범에 도전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2일 부임한 조 대사는 같은 달 29일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보를 면담했습니다. 그는 젠킨스 차관과 면담한 뒤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을 비롯해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떠오른 것인데 미 의회 내 대응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나란히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은 약 4년 전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때로 당시 사이버 역량을 키운 북한도 향후 미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증대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처음으로 반영된 법안은 2018년 초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이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해 발의한 디터 액트입니다. 법안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벤 홀런 의원은 당시 VOA에 북한은 상당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갖췄을 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공격을 실제로 감행했던 주요 사이버 위협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의회 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는 2019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행정부에 적국의 사이버 작전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 사용에 관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사이버 작전에 대해선 적극적인 방어를 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약 4년 전 국무예산안에 처음 등장한 북한 관련 항목인 사이버 안보 조항은 북한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의회 내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 조항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매년 의회의 국무예산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의회에선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겨냥한 여러 입법 조치들이 이뤄졌습니다. 의회는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를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악성 행위 혹은 악성 영향은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성국들의 행동을 말하는데 사이버 위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회는 또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 등 주요 사이버국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백악관의 국가사이버국장직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북한 등 해외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랜섬웨어 법안과 북한 정부를 대신한 사이버 공격에 역류된 모든 개인과 단체,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이버 외교 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최근 들어 의회 내 우려가 커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입니다.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들은 지난 3월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북한 등을 암호화폐 악용 국가로 지목하고 당국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은 최근 대북정책점검 청문회를 주재하며 북한은 불법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점점 더 비전통적인 수단을 쓰며 다자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BRK has continued efforts to evade multilateral sanctions and is increasingly using non-traditional means.
그러면서 북한은 여러 건의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었다며 우리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더 주류가 되온 상호 연결된 현대 세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광물 항구를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불법 활동을 지적했던 일부 선박은 이름을 바꾼 채 움직이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룽커우항 일대에서 한반도 시각 5일 북한 선박 8척이 일제히 포착됐습니다. 비오에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룽커우항 일대 지도를 살펴본 결과 북한 깃발을 단 태원산호와 연풍 3호, 부해호 등 3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고 두루봉호와 철봉산호, 자이저우 1호, 황금평호, 자성 2호 등은 룽커우항 개선 장소에서 입항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커우항은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야적장이 설치된 광물 취급항구로 과거 북한 선박이 몇 차례 석탄 등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된 곳입니다. 북한 선박 8척이 광물 취급 항구인 이곳에 한꺼번에 나타난 배경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박 8척의 광물 항구 출현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달에도 북한 선박 7척이 룽커우항에 나타나는 등 최근 들어 이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항적이 꾸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룽커우항은 과거 북한의 불법 활동이 몇 차례 포착된 곳이어서 여전히 제재 위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광 가구 건재 회사가 불법으로 석탄을 수출할 당시 이를 운반한 북한 선박 련화 3호가 중국 룽커우항 인근을 항해했다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북한 선박 수령산호가 룽커우항에 약 2주 동안 머무는 동안 흘수, 즉 선체가 수중에 잠긴 높이가 달라졌다면서 이 기간 이 일대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룽커우항에 나타난 선박 중 일부가 과거 제재 위반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BOA가 UN의 선박 검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철봉산호는 지난 2017년 1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던 능라 1호였으며 연풍 3호는 2019년 3월 재무부와 국무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제재주의보에 이름을 올렸던 가림천호였습니다. 두 선박 모두 별도의 재무부 조치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현재의 철봉산호와 연풍 3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또 부해호는 불법으로 석탄을 선적한 사실이 2020년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담겼으며 자이저우호는 지난 2021년 3월 중국 닝보 저우산 일대를 항해하면서 북한 선적 선박이란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 룽커우항에 있는 북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은 과거 대북제재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전력이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의 석탄 금수 조치가 취해진 직후 석탄 수출을 일부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을 전후해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 해 동안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늘리고 세부 관여 방안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비용 규모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텔소 위원장인 나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버드 의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인도태평양 관여 법안은 역내 미국의 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내 미국의 외교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무부 동아태 남중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급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을 평가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법안은 이런 평가 기간을 향후 5년으로 잡고 역내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의 견해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과 가장 최근의 국가안보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향후 미 대통령이 발표하는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목표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의미 있는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증대하고 역내 미국의 흔들리지 않은 헌신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더 나아가 동아태 지역과 남부중부 지역을 담당하는 국무부 부처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5년 단위의 원칙과 연간 목표 달성 계획, 역내 외교적 재원 평가와 지역별 우선순위,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교 인력 할당 등을 상세히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향후 5년 이내 역내 미국의 외교적 관여와 대외 먼저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는 베라 의원이 한국과의 역내 경제협력 증대 방안을 강조해왔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역내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 증대에 필요한 재원과 정책적 수단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베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전과 현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수십 년간 외교와 원조 양쪽 모두에 과소투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기존의 재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의회 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인권상황 회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퀸타나 보고관은 4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ICC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기소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만은 아니라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막지 못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인권의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퀸타나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6년의 임기 동안 여러 편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UN에 제출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어떤 측면을 특히 우려하십니까?
The most concerning is that basically two very important areas of human rights. First is the complete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주민 계층에 대한 정권의 완전한 정치적 통제입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통제당하고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면 억압과 처벌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측면이 체제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위해 매일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이미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방대하게 다뤘는데 퀸테나 보고관이 임기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시 조사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Well, to be honest, I haven't heard any criticism in this respect. The answer to your question has to do with the United Nations.
솔직히 저는 그런 지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UN은 지난 2004년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직책을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드러내는데 매우 획기적인 역할을 했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이 보고관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평가를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2014년 COI 보고서 당시와 비슷한지 다른지를 UN이 보고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북한은 UN 회원국인 만큼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COI 보고서와 그 이후 제 보고서들 그리고 앞으로 신임 보고관이 발표할 보고서 간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8월 퇴임을 앞두고 지난주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을 만나셨고 해당 사건에 대한 북한 정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셨습니다. 한국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8월 엘리자베스 살먼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UN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UN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The help that the families can receive is to continue giving visibility to this dramatic case of this.
UN은 이 극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UN은 또한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도록 북한과 한국 정부 모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전임 한국 정부가 이대준 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했을 때 자신들이 속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유가족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원하고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주된 책임은 이대준 씨를 사살한 북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한국 정부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점은 이 사건이 정치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의 여당 한 곳에서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자기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명이 필요한 인권이라는 대의명분의 문제입니다.
한국 여당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I am concerned about it. Yes, in fact, really, I am concerned. I think that it is the government, it is the executive branch.
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한국의 행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의무를 다뤄야 합니다. 국회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된 것은 어떤 시점에는 정치화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려를 매우 솔직히 밝히고 싶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요?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On this case, I have been also very clear. The authorities of the ROK who sent them back on the.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을 돌려보낸 것은 잘못된 절차였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의 사법 절차를 먼저 진행했어야 합니다. 사법부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그들을 송환하라는 분명한 결정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은 채 즉각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절차였다는 점이 매우 명확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죠. 그런 우려에 공감하십니까? 현재의 한국 정부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I don't think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eglecte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 don't think. On the contrary, in every meeting that I had,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임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 그들은 북한 인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 측과 어떻게 인권을 논의할 것인지 설명하는 출판물들을 제게 건넸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먼저 북한 정부와 일정 수준의 관여, 소통,
수출 규제,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경제, 관광 등 분야 교류 확대,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스톤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많은 공동 이해 영역에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밀한 미한일 3국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로 3국 모두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존스턴 국장은 특히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대북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 나라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경제적 강압 행위 등 중국 문제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반도체 등 안보 공급망과 국제 보건 문제 등 많은 공동 현안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들어선 이후 워싱턴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두 나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3국 정상회동과 외교장관회동 등을 이어갔습니다.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 문제 등을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영내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친구와 동맹의 확보를 의미하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영내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이 두 나라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미국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strengthen a system of what they call networked alliances.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정보 교환, 군사 협력과 조율, 경제 분야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과 강화는 영내에서 더욱 성공적인 미국의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Better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erms of intelligence sharing, milita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특히 점증하는 북한 위협, 중국이 각국과 영내에 제기하는 위협 등 영내의 모든 위협과 도전 요소와 관련해 두 나라가 군사적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전략적 공조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양국 관계 개선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양측 모두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스턴 전 국장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인데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challenge is, I think, that both countries have political obstacles.
그런가 하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의 경우 여당인 자민당에서 한일 간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역사 문제는 어느 한쪽이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며 여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실질적 협력과 진전을 이룰 분야, 즉 즉시 협력 가능한 일부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상의 접근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보 분야 협력이 좋은 사례로 최근 일부 훈련 재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해상 감시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안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미국은 3국이 함께 모일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제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도 한일 관계에서는 두 나라 국민들 모두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이 국내 청중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한일 관계가 얼마나 진전할 수 있는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일본의 최근 정치 환경이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최근 참의원 선거의 승리로 양원 모두에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향후 몇 년간 선거가 없는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는 진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두 나라 지도자들이 슬기롭게 인내심을 갖고 현재 직면한 공동 위협을 민감하게 여긴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는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역내 다른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이 3자 협력과 조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또한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양국 관계 개선에 많은 정치적, 역사적 난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아울러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공통된 우려가 서로를 묶는 접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역사 문제를 현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과거 지도자들이 종종 양국 간 이견을 관리하면서 현안과 이런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방안을 발견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이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 동맹에 참여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선진국들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비교 우위 분야를 특허해 상호 혜택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한국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수석 부소장 겸 전략기술 프로그램 국장은 18일 VOA에 한국의 칩4 동맹 참여와 관련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다른 선도국들인 미국, 일본, 타이완과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competitive market, and so one of the goals in building this kind of partnership is to find a way to have policies that accelerate growth without getting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반도체는 경쟁이 심한 분야이며 합법적인 경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한국과 반도체 생산 경쟁자이기에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한국 일각의 우려에 대해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반도체 동맹은 기업 비밀 공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한국, 타이완,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인 칩4 혹은 Fab4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이미 공급망 회복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한국이 칩4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교 우위를 통한 상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 U.S. is envisioning actually brings together strengths and comparative advantages that reside among.
스나이더 국장은 동맹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비교 우위를 한데 모아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며 반도체 생산 공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패블리스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으며 한국과 타이완은 그 설계를 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핵심 생산시설이 중국에 있어 한국의 칩4 동맹 참여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한국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한국이 중국 반도체 시장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라고 말했습니다.
China doesn't have alternatives. It's not like you're going to say we'll stop buying your chips because then they aren't going to be able to make things. So Korea doesn't want to underestimate its leverage in this.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중국은 한국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관련 논의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인도태평양 반도체 산업의 일부이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일본, 미국, 타이완과의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들 나라들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같은 새로운 반도체 중심지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따라서 칩4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더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제조한 기기를 다시 해외 시장들에 판매한다며 한국의 경제 보복을 위협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중국산 불매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f the Chinese threaten South Korea, you know, we can threaten China as well when it comes to their selling things on.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중국의 기술은 한국, 타이완, 미국에 완전히 의존적이기에 중국도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시설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U.S. is going to actively suppress target South Korean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기존의 중국 내 한국의 생산 역량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거나 겨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새로운 투자가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향하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을 지낸 미국 기업연구소 AI의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18일 위어웨이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도모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동맹에 초대받은 국가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 would depend on what they're asking. I doubt if the United States would ask Japan, Taiwan, and Korea to totally cut off all.
바필드 연구원은 아직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 초대받은 국가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본, 타이완, 한국에 대해 중국과의 모든 반도체 무역과 투자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타이완 등이 모두 상당한 반도체 분야 투자와 정부 보조금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분야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반도체 설계를 구상하며 반도체 생산망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는 등 공동계획을 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칩4가 참여국들 간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노력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내며 미국과 한국 등 각국에서는 벤처기업 등 혁신적인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아직 칩4의 내용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관계국들 간 논의에서 목적, 협력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 내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을 보호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이 칩4에 참여하고 진전을 내는 가운데에서도 매몰 비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명확성과 조정을 통해 수십 년의 협력 관계를 실용적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양국의 분명한 이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들, 파트너들과 반도체 등 국제 공급망 강화 방안을 한국이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도 계획된 칩4 동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미국에 문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초대에 한국이 얼마나 빨리 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핵심은 기존의 미한 자유무역협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칩4를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만드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칩4의 출범 시기, 형태, 회원국들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칩4는 궁극적으로 한국, 타이완, 일본 기업들을 미국 본토에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북과 함경도 오전부터 밤사이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3도, 낮 28도, 양덕 아침 20도, 낮 28도, 신의주 아침 23도, 낮 29도, 부성 아침 22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30도, 강계 아침 20도, 낮 29도, 희천 아침 22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29도, 개성 아침 23도, 낮 29도, 사리원 아침 22도, 낮 29도, 신계 아침 21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2도, 낮 29도, 장전 아침 22도, 낮 29도, 평강 아침 19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1도, 낮 29도, 장진 아침 15도, 낮 24도, 청진 아침 19도, 낮 26도, 김책 아침 19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7도, 낮 27도, 김영권 아침 13도, 낮 24도, 삼지연 아침 12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BU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 중인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젤렌스카 여사와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중대하고 늘어나고 있는 인적 손실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지난 14일 빈니차 씨를 겨냥한 타격으로 어린이 3명이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무고한 민간인을 다치게 하고 죽이며 또 주택과 병원, 학교와 기타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러시아의 잔인무도한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푸틴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전쟁 이야기한 파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회복하고 또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화상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크라이나군은 점령군에게 중대한 보급 손실을 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육군은 점령한 용토를 사수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단계적으로 전진하면서 점령군의 보급을 방해하고 러시아군 부역자들을 찾아내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고속기동포병 로켓체제 등 장거리 야포에 때맞춘 도착이 전쟁터의 양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우리는 상황을 안정화시켰다면서 매우 복잡하고 또 치열하지만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펠로시 의장이 다음 달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당초 지난 4월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성사될 경우 25년 전 당시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에 최고위직 미 의원의 방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보도대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는 중국과 미국 관계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타이완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길 고집하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인 미국 구글사에 211억 루블, 미화 3억 7,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러시아의 방송통신 주관부처인 로스콤나조르는 18일 구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수 군사작전과 기타 주제에 대한 금지된 내용물에 대해서 접속을 제한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콤나조르는 구글이 계속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들에 러시아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짜 보도들과 국민들에게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글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을 체계적인 법 위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19일 제19차 아시안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내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당초 올해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중국올림픽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위원회와 협력해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위원회는 확정된 개최 날짜에 맞춰 중국적인 위엄과 저장성의 양식, 항저우의 풍미를 곁들인 장엄한 스포츠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아시안게임의 준비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들과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7월 20일 VOA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